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밝혔습니다. 델라웨어의 해변에서 주말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출입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합의 성사를 위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노,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정부 인질 협상팀을 만나 협상 타결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날인 1일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계 미국인 허쉬 골드버그 폴린 씨를 비롯해 하마스에 억류됐다 사망한 인질 6명의 시신을 가자지구에서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질 추가 사망을 계기로 1일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정부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테라비브의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했고 예루살렘에서는 군중이 총리실을 에워싸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날 시위 규모가 테라비브에서 약 30만 명,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인질 실종자 가족 포럼은 테라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전국에서 적어도 70만 명이 나섰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네타냐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회원 80만 명을 보유한 히스타드 루트는 휴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2일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운송과 유통, 행정 등의 부문별 주요 노동단체가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라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공항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이후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파업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버스 회사들과 테라비브, 예루살렘, 경전철 운영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대중교통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들이 문을 닫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들은 오전 수업만 실시했습니다. 총파업 개시에 맞춰 인질 가족들이 참여하는 시위대가 테라비브 등지의 주요 교차로 10여 곳을 봉쇄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기 그리고 인질 석방 의미를 담은 노란색 깃발과 죽음의 정부에 반대한다고 쓴 피켓 등을 들고 시위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와 서비스 등의 수출을 추가 제한할 경우 고강도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경고한 것으로 2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일본 측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중국 정부가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라고 일본 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고조됐을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아서 도요타와 일본의 전자산업이 피해를 본 전례가 있는 만큼 사태 재현 가능성에 일본 측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도요타는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투자사로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블룸버그는 해설했습니다. 도요타는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짓는 새로운 칩 캠퍼스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TSMC는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오는 4일 열리는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CC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살바키르 남수단 대통령, 볼라 티누브 나이지리아 대통령,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등이 베이징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도이치벨레 방송은 이날 중부 튜링겐주와 동부 작센주에서 열린 주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DFD당이 32.8% 득표율로 제1당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민주연합이 23.6%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4일 워싱턴 DC에서 제5차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엄중해진 영내 안보 상황에서 두 나라의 대북 억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태평양 전구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외국인 교수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북한을 떠난 지 4년 만에 복귀합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22도,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북 억지력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더욱 엄중해진 영내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억제 노력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9월 4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는 동맹과 확장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전략정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 차관 대행이 대표로 나서고 한국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와 정보, 군사, 경제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확장 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 2022년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해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약 4년 8개월 만에 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은 이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국은 작년 9월 서울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4차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러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확장 억제의 강화된 운영을 위해 외교, 경제, 군사 차원의 공조와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회의도 작년과 비슷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는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협의체 회의가 상징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공약이 살아있고 이 협의체를 통해 그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Symbolically, it really shows the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ommitments are alive and well.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영내는 물론 북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매우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lso important because it's before a presidential election. And that's a powerful message also saying regardless of who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누가 당선되든 그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이라는 이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2022년에 제3차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선전 매체를 통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거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정책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억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한 VOA의 최근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에 직면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에 관한 획기적인 공약이라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미국의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absence of the statements is just a reflection of reality and that everybody's accepted this. So it means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표한 새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이 비핵화에서 억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리차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은 비핵화 문구가 빠진 건 단지 현실 반영이고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는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시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억제를 우선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의 비핵화 협상보다는 북한 억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비핵화를 목표로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노시창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지적하면서 태평양 정구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맹국들과의 관련 논의가 금기시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홍 기자입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9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 역량을 증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태세는 이런 심각한 위협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핵무기 규모는 러시아가 위반하고 있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른 러시아와 핵 동등성 유지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0기에 불과했던 2010년 당시 전략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말 그대로 한 세대 전의 위협에 적합한 규모의 핵무기로 두 핵 보유국을 동시에 억제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우리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며 다양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선제 공격 정책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 전력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정구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금기시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20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공개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새 지침에는 특히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 보유국과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 정부 당국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이 협력해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1일 VOA 뉴스센터에 보낸 성명에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이 어떤 특정한 단체,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는 국무부의 핵무기재 배치와 관련한 리 시원의 이번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크 의원도 지난 5월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선 한반도 핵무기 배치 계획이 없다며 역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위커 의원의 관련 제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현재로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역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VOA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증대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 없겠지만 북한은 계속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t necessary if the U.S. is prepared to do what is required.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석도 아직 없다며 이를 위한 옵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30일 VOA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는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맥스웰 대표는 그러나 미국은 늘 안보 환경에 맞게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강력함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extended deterrence is sufficient, but we always have to be adapting. We have to be assessing the conditions.
맥스웰 대표는 확장 억제를 통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핵우산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핵무기로 대응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능력을 완전히 파기하고 물론 결국 북한 정권도 파기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휘유의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잭 리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30일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역내 안보 문제와 미한 군사동맹, 일본과의 3국 협력 증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리드 위원장은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지도력과 한국, 일본 간 오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특히 방산 관련 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동맹이 일본을 비롯해 호주, 필리핀 등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드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현안과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리드 위원장에게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미국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양국 정상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드 위원장은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해군 군함의 건조와 정비를 포함한 방산 협력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리드 위원장은 이번 방안에서 동맹 강화 및 국방협력 강화 부분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였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5선 상원의원인 리드 위원장은 지난 28일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147명의 로드아일랜드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드 위원장은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라며 미한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상원군사위원회 주요 인사 및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등과 함께 선박 건조업체인 한화오션 측과 만나 미국 해군 함정사업 수행 전반을 주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리드 위원장은 한화오션의 주요 경영진을 용산 미군부대에서 만나 함정사업 운영에 관한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한화오션 측은 유지, 보수, 정비사업 참여를 통해 미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조선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한국이 미국 해군 전함 정비 및 유지 보수 분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댄 리프 페이스 마이너스 원 전무이사는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우수성을 거론하면서 리드 위원장이 강조한 것처럼 한국과의 해군 분야 방산협력 논의가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y're good. They're high quality. They work well. They meet the mission needs. They're generally quite interoperable because of the long alliance with the U.S. and the need.
특히 한국은 미국과 오랜 군사 동맹 관계를 구축해 왔고 양측이 군사 장비 측면에서 상호 운용성을 매우 강조해 왔다는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큰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군력 증강을 위한 미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re seeing as the region worries broadly about aggressive words and dee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리프 전 부사령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수요 충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24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 등 실제적 위협을 반영한 이번 훈련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은 29일 미한 연례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24가 종료된 가운데 연합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훈련 동안 한국과 미국군은 동맹의 연합 역량을 과시하고 모든 지휘 수준에 걸쳐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 연합 야전 훈련들을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수행된 을지 프리덤 실드 24 훈련은 최근의 분쟁들로부터 배운 교훈들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역량, GPS 교란, 그리고 사이버 공격 등 모든 영역에 걸친 다양한 실제적 위협들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 내 육상, 공중, 해상에서 실시한 이번 연합훈련은 여러 훈련 지역들과 통합작전센터 내에서 실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령부 산하 미8군이 6개 주요 예하 사령부들을 이끌고 참여한 이번 훈련에 한국 육군 예비군들과의 두 차례에 걸친 동원훈련, 대규모 인명피해를 상정한 치료훈련 등 야전 의료작전을 비롯해 광범위한 연합훈련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중 영역에서는 미-70 군사나 제-51전투비행단과 제-8전투비행단 전력 간의 통합운용 훈련도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국 공군과 함께 전방지역 초계작전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전투에 배치되는 훈련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 우주군은 잠재적 우주기반 위협에 대한 감시와 방어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해 통합 및 연합작전에 대한 안전을 보장했다고 주한미군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양국 특수전 부대들은 특수정찰훈련 등 수일에 걸친 주야간 산악 험지기동훈련과 함께 항공기 조종사와 교신에 목표 정보를 제공하는 종말유도작전훈련을 미 해병대 항공기의 모의 공습훈련과 연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일환으로 8월 26일 시작된 미한 해병대 간 연합훈련 쌍용24는 을지 프리덤 실드 24 종료와 별개로 계속되며 훈련의 마지막 절차로서 상륙 공중전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연합 상륙훈련이 이달 초 동해안 일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번 훈련이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창현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은 29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는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과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연습과 훈련을 통해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사령부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8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다자간 다양형 훈련이 컴퓨터 모의 훈련에서부터 전구 수준의 차원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was particularly a lot of reporting on the breadth and depth and scope of
그러면서 이번에 50종류 넘는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24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측면들을 훈련하는 최고의 훈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국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이 훈련돼 있고 준비돼 있으며 어떠한 북한의 공격에도 진정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훈련 돌입 하루 전이었던 8월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공보문에서 훈련 실시를 비난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집단적 군사적 도발 행위가 심해질수록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유일의 국제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의 외국인 교수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을 떠난 지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서방 공관이나 국제기구보다 먼저 이들의 복귀를 허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을 떠났던 평양과기대 일부 외국적 교수들이 북한에 다시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평양과기대 외국인 교수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을 떠난 지 4년 만에 평양에 복귀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을 잘 알고 있다며 방북 예정자는 모두 외국 국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해 비자가 발급된 인원수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비자가 나왔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며 정말 북한에 들어가도 되겠느냐는 지인의 문의에 비자가 나온 것은 안전을 담보한다는 의미이니 들어가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지난달 말 제네바 쪽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평양과기대 교수진에 입국 비자를 발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평양과기대는 어떤 곳인가요?
평양과기대는 지난 2010년 한국 내 민간단체와 북한 교육성이 합작해 북한에 개교한 이공계 특화 국제사립대학입니다. 교수진은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해 주로 미국이나 유럽 국적자로 구성됐으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이 대학 교수진도 모두 북한을 떠났고 이후 학사 일정은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진행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교수들의 복귀 허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완화로 작년 하반기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후 서방 국적 외국인에게 상주 비자를 내준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은 과학인재 육성을 일관되게 중시해왔고 신종 코로나 봉쇄 완화 이후 평양 과기대 정상화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수진 일부가 학교로 복귀하면 수업 재개를 위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그러나 지난 4년간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북러 군사밀착,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등 변화된 환경 탓에 연구와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 반입이나 과학지식 전수에 이전에 없던 통제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같은 불법 행위들을 많이 또 감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무형에 관련된 과학기술 이전을 지금 통제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견제하고 있는 또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평양 과기대가 다시 문을 열고 교육이 정상화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임 교수는 또 신종 코로나 기간 중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 문화배교법 등을 만들어 외부 사상과 문화 유입 차단에 열을 올렸다며 그런 차원에서 평양 과기대 교수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기자, 북한은 그러나 자신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공관이나 상주했던 국제기구 요원들의 복귀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병삼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방 공관과 국제기구가 북한을 나온 이후에 지금 서방 측 공관이라든지 국제기구가 아직 복귀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2월 말 영국과 독일 등 북한에 공관을 둔 유럽 국가의 대표단이 방북했으나 이는 공관 재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점검을 위한 일시적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봉쇄 완화 이후 비사회주의권에 대해서도 문을 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난달 27일엔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계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방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 재가동도 잠정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서방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6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생긴 김정은 국무위원장 나름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며 다만 서방 사람들의 북한 입국 허용이 김 위원장의 국가 위상 목표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 특히 원조와 관련된 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수혜지원 포함해서 이런 어떤 지원의 개념은 사실은 전략국가의 컨셉하고는 안 맞죠.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으로 전략국가의 이미지를 좀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뭐 이런 맥락에서 일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김정은의 심리 차원에서 보면 이제 자신감이 좀 보이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김 기자, 평양 과기대 교수진 복귀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북한의 대미 정책과 연결지은 해석도 나온다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일각에선 미국과 한국이 최근 실시한 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 기간 중 북한이 이례적으로 위협적 언사나 군사적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이번에 평양 과기대 교수진을 다시 평양으로 불려들인 것도 11월 대선 이후 미 새 행정부와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면서 비핵화보다는 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협상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려는 게 그들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실론적 접근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완전히 고립시켰지만 그러나 대선 이후에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것 같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에게 또 다른 면이라고 전 보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최선희 외무상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이달 하순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 등이 연설하는 일반 토의에 참석해 28일 또는 30일에 연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성사될 경우 북한이 리용호 전 외무상을 파견했던 2018년 이후 6년 만에 현직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향후 미국이 대북 정책을 선택할 때 어떤 면이 고려돼야 하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최 외무상의 유엔 무대 연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별도로 뭐 담화를 내서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연설을 통해서 직접 메시지 발신하는 것이 주목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나 아니면 이 캠프 진영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북한 자체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가긴 어렵거든요. 어떻든 북한 입장 메시지를 발신하는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봅니다.
홍 박사는 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등장할 경우 미한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수해가 발생한 지한 달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재민용 대규모 천막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를 촬영한 30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주황색으로 된두 개의 지대가 보입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추정되는 곳이지만 우주에서도 식별될 정도의 밝은 주황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최근 BOA가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서 포착한 수재민용 대규모 천막단지가 폭우 피해 약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계속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의주군을 포함한 평안북도 내약 9개 지점과 자강도 만포시 등 6곳에서 주황색과 노란색, 파란색 텐트 물결을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압록강과 자성강, 장자강 등 강변 옆 마을이라는 점과 8월 초부터 급속도로 텐트 수가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최초 15개 지점 중 6곳에서 여전히 대규모 텐트촌이 발견됐습니다. 의주군의 경우 최초 텐트촌이 형성된 4곳 중 북부 지역의 2개 지점이 철거된 듯 맨땅을 드러냈지만 앞서 언급된 다른 2개 지점은 이전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밖에 신의주시 고성동과 자강도 성간읍, 장백 노동자구에서도 8월 초와 같은 규모, 크기의 텐트촌이 발견됐습니다. 또 자강도 시중구는 이전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황색 텐트가 식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강도 삼포 노동자구는 이전에 BOA가 텐트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곳이지만 30일 이곳에선 대규모 천막촌이 발견됐습니다. 삼포 노동자구까지 합치면 현재 북한에는 최소 7개의 텐트촌이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규모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한 한국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수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이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위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부 지역에 여전히 수재민용 텐트촌이 형성돼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제로 이번 수해로 인해 북한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재민이 한 달 넘게 텐트촌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은 피해 복구 역시 더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수해 복구 지원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이번 수해를 자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은 앞서 BOA에 북한의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 체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백성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그 백성들 굶주림에서 부지해 주는 게 그게 지도자의 할 책무죠.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월 1일 BOE에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의 북한 복귀를 조속히 허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사안을 별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미국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2021년 종료 예정이던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4년 연속 내려진 조치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개발계획과 유엔 인구기금, 유엔 서비스 사업기구 집행이사회가 2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례 이사회에서 유엔 FPA의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UNFPA는 앞서 이날 회의에 제출한 문서에서 북한 정부와 유엔 북한팀은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고려하고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 체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엔 전략 프레임워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장을 통해 UNFPA는 현재 대북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우선순위와 성과에 계속 집중하고 현장의 운영 상황에 맞게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NFPA는 당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150만 달러 상당의 5개년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500만 달러가 배정된 성과 생식보건 분야와 예산 600만 달러의 북한 내 인구 동태 파악 사업 등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사업 이행이 지연되면서 UNFPA의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4년 연속 연장됐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생식보건과 인구개발 분야에 대한 대북 지원을 시작한 유엔 인구기금은 북한이 2020년 1월 말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자 다른 유엔기구 및 NGO 등과 함께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3월 VOA에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소바주 전 소장은 유엔이나 다른 기관들이 외부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며 프로그램의 범위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라진항 곳곳에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기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는 조짐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29일자 위성사진에 컨테이너가 줄지어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컨테이너가 발견된 곳은 과거 중국 전용으로 분류됐던 북쪽 부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전용 부두 중간 지점 총 두 곳입니다. 이들은 각각 140m와 120m 길이로 쌓여 있는데 단층일 경우 폭이 2.4m인 표준 규격의 컨테이너가 50개에서 60개씩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2, 3층으로 쌓여 있다면 그 양은 두세 배 많을 수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북러 전용 부두 중간 지점과 북한 전용 부두에 각각 13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입항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선박은 자취를 감췄지만 이후 중간 부두에는 컨테이너 더미가 쌓인 것입니다. 중국 전용 부두는 선박의 입출항 없이 컨테이너가 쌓인 경우입니다. 특히 이곳에 이처럼 많은 양의 컨테이너가 쌓인 것은 약 한 달여 만인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엔 컨테이너 더미가 주로 북한 전용과 함께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발견됐지만 최근 들어선 북한 전용 부두 일대에서만 포착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과 러시아가 이 일대에서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며 라진항에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이 지점에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해 보도하고 있는데 올해 집계된 선박의 수는 모두 20척입니다. 일반적으로 125에서 130m 길이의 화물선은 약 600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이곳을 드나든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는 12,000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곳에서 발견된 컨테이너가 실제로 러시아로 향하는지 또 무기를 담고 있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처럼 대형 선박이 자주 입항하는 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두는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진 작은 선박조차 접안하지 않던 곳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라진항을 통해 무기를 거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국제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의 관련 범죄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강제 실종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가 30일 국제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희생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강제 실종 범죄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고 국제 납치 사건 유관과과도 협력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 실종자의 생사 확인, 실종자로 보고된 이들 중 사망자의 유해를 확인 및 송환해야 하며 정치적 근거로 구검된 이들을 석방하고 납치 피해자를 조속히 송환하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 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정책이란 명목하에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아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며 강제실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3월 OHCHR 서울사무소는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 범죄를 환기하기 위해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 80명을 6년에 걸쳐 면담하고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가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수용소 등 수감시설에 구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고문을 당하고 이 중 일부는 가족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채 집결 처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심리적인 고통뿐 아니라 빈곤과 차별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츠 대표는 30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금된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use the mechanisms, all the mechanisms that we can. But we have to just continue to raise this issue with the North Korea regime. We have to.
현재 적어도 14개국 국민이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희생자로 알려졌다며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강제실종 관련 범죄를 중단하고 모든 희생자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 독재 정권이 다른 나라 시민을 납치하는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강제실종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We already clarified our position. The communication in the report is full of false and fabrication.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대사는 관련 내용이 담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보고서가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적대 세력들의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언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강제실종 범죄의 모든 피해자와 함께하며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즉각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은 인권 및 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옹호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는 피해자들에게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구금이나 실종이라는 트라우마를 가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제실종 희생자들의 가족들 역시 사랑하는 가족의 행방 및 생사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국가에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종식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유엔 인권특별절차,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유럽평의회 등도 국제 강제실종의 날을 맞아 공동성명을 내고 강제실종에 대한 전세계적인 연대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강제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관련자가 함께 협력할 때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특히 오는 2025년 1월 15일과 16일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 강제실종회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에 우리는 전 세계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우리의 공동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이 비극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 기상청을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9월 3일 북한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최저기온 5도에서 22도,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일부 지역 맑겠지만 구름 많은 지역도 있겠습니다. 평양과 남포 기온 20도에서 30도, 안주 19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구름 많이 끼겠고 17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수풍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15도에서 29도로 예상되고 강계 14도에서 3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기온은 해주가 22도, 용현과 사리원은 20도, 개성 21도, 신계 1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함흥은 17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장진 구름 많이 끼겠고 10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 28도입니다. 원산 맑겠습니다.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평강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기온 15도에서 28도입니다. 함경북도 맑습니다. 기온은 청진은 13도에서 27도, 선봉 14도에서 26도, 삼지연 5도에서 2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서해 먼바다 오후에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9월 3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밝혔습니다. 델라웨어 해변에서 주말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출입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합의 성사를 위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노,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정부 인질 협상팀과 만나 협상 타결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날인 1일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계 미국인 허쉬 볼드버그 폴린 씨를 비롯해 하마스에 억류됐다 사망한 인질 6명의 시신을 가자지구에서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질 추가 사망을 계기로 1일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정부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테라비브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예루살렘에서는 군중이 총리실을 에워싸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날 시위 규모가 테라비브에서 약 30만 명,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인질 실종자 가족 포럼은 테라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전국에서 적어도 70만 명이 나섰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규모 노동조합도 총파업에 돌입하며 네타냐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회원 80만 명을 보호한 히스타드 루트는 휴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2일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운송, 유통, 행정 등 부문별 주요 노동단체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라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공항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파업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버스 회사들과 테라비브와 예루살렘의 경전철 운영사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대중교통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들이 문을 닫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들은 오전 수업만 실시했습니다. 총파업 개시에 맞춰 인질 가족들이 참여하는 시위대가 테라비브 등지의 주요 교차로 10여 곳을 봉쇄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기 그리고 인질 석방의 의미를 담은 노란색 깃발과 함께 죽음의 정부에 반대한다고 쓴 피켓 등을 들고 시위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와 서비스 등 수출을 추가 제한할 경우 고강도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경고한 것으로 2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일본 측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에 관해 도요타 자동차는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중국 정부가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일본 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고조됐을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아 도요타와 일본의 전자산업이 피해를 본 전례가 있는 만큼 사태 재현 가능성에 일본 측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투자사로서 일본 정부의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블룸버그는 해설했습니다. 도요타는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짓는 새로운 칩 캠퍼스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TSMC는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부문 대중국 규제 강화 동참을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는 올해 초에 자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일부 품목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관해 도쿄 일렉트론 등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기기를 판매하는데 추가 제한을 두라고 당국을 압박했다고 블룸버그는 해설했습니다. 오는 4일 열리는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CCTV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살바키르 남수당 대통령, 볼라 티누브 나이지리아 대통령, 펠릭스 치세케티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등이 베이징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도이체벨레 방송은 이날 중부 튀링겐주와 동부 작센주에서 열린 주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DFD당이 32.8% 득표율로 제1당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민주연합이 득표율 23.6%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